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이제 숲이 이렇게 있으면 숲 안에 나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저 숲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하나만 보다 보면 길을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도 전체적으로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먼저 숲을 이렇게 보고 이걸 잘 정해놓은 다음에 그 문맥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다룬 거고, 로마서 6장, 7장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다루고, 로마서 8장은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에도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구원 이야기할 때는 이미 과거에 끝난 구원, 죄들의 형벌에서 벗어난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자가 된 이후에 또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 죄의 파워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그걸 영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보내면서 1장에서 5장의 말씀, 사람이 어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특별히 유대인이라 그래서 더 나은 것이 없고 이방인이라 그래서 나쁜 게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전달하고 나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이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커지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다, 법이 없으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7장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으로,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군다고 얘기하면 율법이 그럼 죄냐, 사도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목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6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이제 7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그런 성화교리를 가르쳤어요. 나중에 아주 거룩하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그 극단적인 케이스,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율법주의입니다. 무언가 법을 세워놓고 이걸 하고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고 이걸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인들은 보통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뭘 이렇게 규칙으로 딱딱 자르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럼 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10절 가서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을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야. 할 수 없지 않냐. 그냥 죄 짓고 그냥 죄 펑펑펑펑 짓고 그냥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뭐가 다르냐. 이런 극단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꾸 자기 자신을 죄 짓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많은 경우 방탕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다 사했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이제부터 죄 없다.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극단에 빠지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방에서 이 해방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know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라는 겁니다. 여겨. 여기라는 단어는 reck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마음에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주라는 겁니다. 그건 내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세 가지가 그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구별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요 표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려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칭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5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화는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려고 하는 욕정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고 성화는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돼서 십자가에서는 옛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죄들. 그건 뭐예요? 죄의 본성 때문에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화 과정은 오늘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한번 죽으신다 할 때 그 죄는 죄들이 아니라 죄들이 나오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죄들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죄들의 형벌에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 계좌 안으로, 은행 계좌 안으로 돈이 들어오듯이 계좌 안으로 쑥 의가 들어와요.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화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죄의 파워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일부가 되도록 나타내지는 거. 그게 이제 성화입니다. 의가 들어왔어요. 내 은행 계좌에. 내 계좌에 들어왔어요. 그게 내 삶의 일부로 나타나는 게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로.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죄들의 형벌에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고 성화는 예수님의 생명, 아니면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는 거다. 자, 그래서 성화가 이제 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욕망에 자꾸 빠지거나 할 때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나는 일어나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그 7절에 우리 말에는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그 영어나 여기 가서 보시면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for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지금 이 7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일제 35년 동안, 만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8월 15일 날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에서 광복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섬기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죄가 우리를 지배했는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노예들이 이제 해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건 노예가 자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해방이 되었다는 그 선포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 그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그걸 믿어야 돼요. 셋째는 행동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주인에게 가서 나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짐보따리를 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아직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가 뭐 시켜도, 주인이 뭐 시켜도 아니다, 나 이제 노예 아니다 하고 노예임을 거부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돼요. 맨 마지막에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 국가가 선포한 그 선언에 그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한 거 들으면 안 돼요. 누가 얘기한 거래야 돼? 국가가 선포한 거래야 거기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죄의 속박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해방이 됐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가 주인이 아니라고 죄에 대해서 아주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언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죄한테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그 짐보따리를 꾸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일 못합니다. 죄 못 칩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가서 보니까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믿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의 차원의 일이고 성화가 되는 것도 안 다음에 반드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지나오신 그 행적을 담은 예수님의 히스토리, 역사가 내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그게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항상 그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친다는 겁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어 단어로 가서 보시면 삶이나 생명이 둘 다 life예요. life. 그러니까 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돼지의 생명이 돼지에게 있기 때문에 돼지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진창에서 뒹굴, 우리 그거 어떻게 뒹굴겠어요? 진창에서. 돼지는 그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요? 돼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돼지의 삶이 진창에서 뒹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돼지에게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어떤 생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거기에 제일 자연스러운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럼 누구의 삶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땅에 있는 거 이거는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고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 영원하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건 비교가 안 되는 고상한 차원의 삶이 이터널 라이프예요. 근데 그 이터널 라이프가 잠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구히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everlasting life, 영존하는 생명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셔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가. 요한복음 3장 15절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무슨 생명이요? 영존하는 생명. 그걸 다 영생으로 풀면 안 돼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는 영존하는 생명, 하나는 이터널 라이프, 하나는 에버래스팅 라이프. 에버래스팅 뭐예요? 지금부터 영구영구히 지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난 걸 얘기할 때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청년을 일으켜서 살리시기도 하고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부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번 죽었다가 한 번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 부활의 권능을 몰랐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의 파워가 어떤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권능이란 말보다 파워가 더 좋죠. 파워. 부활의 이 파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의 파워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 빌립보서 3장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그와 같은 삶을 늘 염두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그 권능, 부활의 그 파워, 이 파워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이 성령 충만하게 이 성도로서의 그 성화된 그런 삶을 사는데 초점, 키포인트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죄예요? 죄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한 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여러 번 죽지 않으십니다. 한 번 죽으셨습니다. 살아계심을 통해 치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죽는 건 한 번 죽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으시고 그 이후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거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속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하는 내용이 뭐냐? 단번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번 속죄.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일 와서 11조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걸 쌓아야 구원받을 거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미사는 이 빵 조각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는데 이걸 사제가 여기다 기도를 하면 이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돼서 그래서 그 희생 예물을 이 사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증한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한 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매주마다 죽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아주 가증한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게 천주교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지금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 한번 죽었다. 죄들에 대해 한번 죽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한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6장의 내용이 죄의 파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6장은 결코 죄들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10절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 물론 죄들로 인한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6장의 문맥에서는 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죄. 그래서 죄들로 인해 죽은 거는 3장,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죄들로 인해 죽었다고 하는 거. 우리의 칭의를 얻기 위해서 죄들로 인해 죽었다는 내용이 이미 앞에서 커버가 됐고, 여기 6장에서는 지금 성화. 성화는 죄의 파워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기에서 구원받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실 때 죄와 죄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킹잼 성경은 단수 복수를 분명하게 구분해 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이런데 이거 단수 복수를 구분 안해 놓기 때문에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리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는 죄들과 달라요. 죄들은 죄 때문에 생겨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죄들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죄들을 생산해내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죄성이에요. 근데 죄성은 박멸되지 않아요. 구원받아도. 절대 죄성은 박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한번 죽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시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죄에 대해서 한번 죽는 겁니다. 매일같이 죄성에 대해서 매일같이 죽으면 안 돼. 한번 죽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그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야, 이거 아니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그럼에도 넌한번 죽었다는 거야. 매일 죽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한번 로마서 8장 3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들이에요? 죄예요.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뭐를 정죄해요?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용서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은 용서받습니다. 근데 이 죄들을 짓게 만드는 죄는 정죄받습니다. 정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말씀 가서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의 사면이요 죄들의 사면이요.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죄들입니다. 이건 뭐야?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구원받아라. 3장 19절 또 가서 보면 거기도 뭐로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43절도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 그러니까 죄들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고 있는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형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뭐는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때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음행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하나님이 죽인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에 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이 하나님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고 성도들끼리 업신 여기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죽였단 말이에요. 죽여서 구원받은 성도인데 죽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는 없어요. 죽임은 당해도 죄들로 인한 형벌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다 지고 갔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로마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 한번 죽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몇 번 죽어요? 제가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죽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성에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앞으로 앉히실 거예요? 이미 앉히셨어요? 아, 이미 앉히셨다니까요. 이미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잘 체험으로 안 나타나죠? 다 나타나시나 보네. 저는 잘 안 나타나는 때가 많던데 보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그지?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야.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믿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아직도 내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느끼지만 신분상으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자꾸 생기게 될 때 넌 죽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동일시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 몇 번 죽었다고 그래? 6장 10절에 한 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몇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역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 11절에 그걸 그렇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경험으로 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것이 다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처음으로 여길지어다 해서 명령문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명령문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겨야 된다.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다고 하는 거 우리말로 그냥 여긴다인데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 내 은행 계좌로 들어온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계좌에 넣는 거라고 계산하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미 끝내놓은 그 사실들을 제시하시면서 그게 내 계좌에 이미 들어갔다는데 은행 계좌에 들어가서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금이 된 걸로 너가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긴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라. 여기 결론 내린다, 컨클루드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리스 말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겨야 돼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긴다는 게, 간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8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것도 지금 생각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그리스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요? 지금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나오는 여긴다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그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가 죽인다 해도 다시 부활시켜 줄 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사실을 내 것으로 여기라 그래요. 뭐가 확실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산 거. 그게 확실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내 입금 계좌에 입금이 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의 죄거든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장 큰 죄가 뭔 것 같아요? 불신의 죄예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거든요. 체험하라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체험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알고 믿고 여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거를 성경 말씀을 따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일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십자가에 옛사람이 달려 죽어 있다는 그 사실과 내 새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넘어가셔서 1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명령이에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울컥하고 뭐가 이렇게 이 분노가 나오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생기느냐? 믿음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사실들을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자꾸 생길 그런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야, 너는 내 왕이 아니다. 너에게서 내가 이미 해방이 됐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선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 하고 죄에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죄는 저도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죄 지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저도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야 이거 목사님이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우리의 모든 걸 기울여서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의 왕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면죄부를 가져다 줘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하고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말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과거에 행하던 그런 일들 하려고 그러면 찌르거든요. 찔러요. 그거 하지 말아. 너 새 사람 됐으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멘 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동차 그 계기판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거 왜 올라가 그러고 자동차 그 온도 올라가는 그 전선을 잘라버리면 그럼 차가 엔진이 들러붙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할 때 안 돼 하고 얘기할 때 그렇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고 죄에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 가서 보세요. 너희는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을 몸,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이 몸이, 구속받지 못한 이 몸 안에서 죄가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그런 몸으로, 몸의 구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면서 그때 몸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비로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통제를 안 하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누가 되고 믿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누가 되고 자기에게도 누가 되는 그러한 그 아주 육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 명령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보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주어야 된다 그래요. 그 뭐예요? 의지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죄 지을 상황이 됐는데 의지를 다 빼놓고 거기 질질 끌려가면 하나님이 절대 못 도와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줘야지 죄의 도구로 자꾸 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서 의지를 사용을 안 하면은 그러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소용없어요. 술자리에 갔다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질질 끌려가면 그럼 그날은 질질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성화의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알아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로 내어줘야 되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 지체는 손과 발과 입과 눈과 이런 모든 거 이거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의 멤버예요. 이거 멤버. 그렇죠? 이 모든 멤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아야 된다. 누가 해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이 와서 찌르면 알겠습니다 하고 발이 이쪽으로 가다가도 옆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그게 안 이루어져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길로 육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 평생도록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를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마스쿠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내가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렇죠? 회개한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 회개에 상응하는 마땅한 열매와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그렇죠? 아직 자라진 못했어요. 옆에서 발로 차면은 아무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애는 맞아요. 그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 애인데 누가 와서 뻥뻥 차고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얘가 감당이. 그런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기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께 순종을 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48장 가서 보시면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손을 들이니 나의 발을 들이니 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회복을 여사의 그와 같은 찬송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지배한다는 건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주인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신약 시대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평생토록 종교 생활합니다. 너 이것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구원이 유지가 된다. 매일 법으로다. 여기 지금 율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영어로는 법이에요. 법을 세우고 규칙을 따라서 이걸 하려고 해서 이걸 다 어떤 무엇인가 의의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아래라고 하는 건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권위 아래.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시키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이 하라는 대로 시켜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권위의 차원이다. 여러분, 권위가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커다란 덤프트럭이 있어요. 이게 불법으로 운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아무리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안 들어요, 그 사람이. 근데 조그만 경찰관이 가서 하지 말라 그러면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국가의 권위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안 들으면 징역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 아래라고 한 말이 그러한 그 권위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좋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세워서 교회 생활을 통제하고 개인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걸 다 성공 못 합니다. 근데 또 무법주의자가 있어요. 무법.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아무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보드 타도 그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죠? 야구장 가도 그 예배 드리는 거고, 모든 게다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냥 하나님 안에 내가 자유로움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무법,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법주의도 안 되는 거고, 율법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돼요? 은혜주의만 되는 거예요. 은혜. 아주 이 신약 성경에는 이걸 칼로 나눠 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율법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 그걸 다 하나님께 뭐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는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갈라지면서 구약 시대의 것들, 그림자로 작용하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사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교회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구약시대 교회라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운을 뒤집어 쓰고 뭘 경건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 이런데 제단이니까 애들은 올라오면 안 되고 부인들 올라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법을 정해놓고 하는 거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구약시대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해요. 율법 자체는 거룩한데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도 성화도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삶을 깨끗이 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삶을 살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됩니다. 로마의 교황을 가서 만나고 오면 된다고 해서 로마의 교황도 가서 보고 로마의 교황청 가서 보면 된다고 해서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고 교황청에 가서 계단을 올라가면 된다고 그래갖고 천사가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빌라도 앞에 계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계단을 이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청 그 앞에 갔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율법주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불법주의 아니면 무법주의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을 통해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규칙 세워갖고 막 지어가면서 이거 하냐 안 하냐 이거 따져가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라고 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율법은 뭐라고 자기에게 명령을 하냐. 존 달려 힘차게 달려. 그게 달리라고만 얘기하지 달릴 수 있는 어떤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걸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은혜는 복음이 가져다니는 그 좋은 소식은 나보고 날라고 이야기하면서 날개를 가져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엔 달리라 그랬는데 율법은 은혜는 날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뭘 줘요? 날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은혜는 죄를 짓게 만드는 허가증, 면허증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은혜가 자유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자유를 써야 돼요. 이걸 죄를 짓는 그런 도구로 은혜를 사용하면 그런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과 같은 무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많아지고 법이 많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하는 죄의 숫자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더 죄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울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래서 여기 두 종류가 나오죠. 죄의 종으로 끝에 어디에 사망에 이른 사람이 있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한 주인을 멸시하고 한 주인을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주인이 하나님과 만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인을 섬길까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18절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야 불리던 자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밖에 저희가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뭘 통해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가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개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하면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으면 그게 교리로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을게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알고 있는 주인과 종의 그 관계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 노예가 있는 거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관계를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야기한 다음에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옛날에 이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노예 해방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 노예로 다 부리던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흑인 노예 조라고 하는 그런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고 한 그런 노예인데 주인이 죽었습니다. 주인이 죽으니까 이 노예를 노예시장에 가져다가 이제 팔게 됐어요. 그 노예시장에 가서 가보니까 이 흑인 노예 조뿐만 아니라 여러 노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경매를 하는 겁니다. 자, 저 흑인 사람을 노예로 사갈 사람은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니까 가격을 매기십시오.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노예 상품들을 보고는 거기다 이제 돈을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5불에 사겠다, 10불에 사겠다, 뭐 15불에 사겠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조라고 한 사람이 잘생기고 뭐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게 생겼는지 그날 그 경매장에서 최고로 높은 가격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경매가 돼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조라고 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내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절대로 노예로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나는 노예 생활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했는데 경매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갖고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자기를 산 주인에게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를 노예로 삼으려고 내가 너를 산 게 아니다. 너를 놓아주려고 너를 샀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 조라고 하는 그 흑인이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훌륭한 종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예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경매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최고값을 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샀는데 어떻게 하려고 산 거예요? 노예로 부리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놓아주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임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좋은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사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치를 수 없는 최고의 가격을 매겨서 저와 여러분을 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사줬어요? 놓아주려고. 아시겠죠? 그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한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한번 저와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특히 우리 남자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저지른 그 죄악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지금은 다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 박상환 형제가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이제 하면 안 된다. 그 끝은 사망이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맨 마지막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 죄의 삭이라는 건 영어로 wage예요. 그건 대가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돈 받는 거 그게 대가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대가가 있어요. 죄를 자꾸 지으면 죄가 대가를 줘요, 죄에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일 안 해도 주는 게 선물입니다. 맞죠? 일 안 해도 거저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열심히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줘요, 죄가. 그건 사망이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6장 1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No!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23절. 죄를 자꾸 지우면 사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입게 될 때 우리가 영존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6장까지 말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